어떤 분야에서건 평범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탁월한 실력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와, 저 사람은 나랑 달라 하는 경외감에 휩싸이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르다라는 말 앞에 생략된 주어가 있어요. 타고난 재능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나와는 달라. 이런 생각을 압축하는 말이 바로 천재입니다. 하늘로부터 특별하게 부여받은 재능, 천재. 이 천재라는 말에 꼭 들어맞는 역사적인 인물을 딱한 사람만 꼽자면은 작곡가 모차르트가 아닐까 해요. 모차르트는요, 5살에 작곡을 시작했고요, 고작 8살에 처음 공식 석상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남긴 작품이 626편이었는데요. 이 모든 탁월함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나이가 고작 35살이었대요. 천재라고 부르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요, 이 모차르트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에게는 3살 때부터요, 강도 높게 작곡과 연주 훈련을 시킨 아버지 레오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오폴트는요, 당대에 권위 있는 음악 교육자였던 거예요. 레오폴트가 지은 바이올린 교본이 몇십 년 동안 스테디셀러였다고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요즘 피아노를 배우려면, 글쎄요, 전 옛날에 바이엘부터 배웠었는데, 레오폴트가 그런 바이엘 같은 책의 저자였던 겁니다. 둘째, 모차르트가 작곡했다라고 알려진 초창기 곡들 중에서요, 그저 다른 사람의 곡들을 조각보 바느질을 하듯이 뜯어서 붙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작곡이라기보다는 습작에 가까운 악보인 셈이죠. 연구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차르트가 아주 훌륭한 곡들을 쓰긴 했는데 그가 작곡하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셋째, 게다가 이 작품들은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항상 레오폴트의 수정을 받았답니다. 마치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 숙제를 엄마가 대신 해주는 것과 같지요. 모차르트의 작품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그 무렵부터 아버지 레오폴트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레오폴트가 아들의 작품을 수정해 내느라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부었다라는 의심을 할 만해요.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모차르트는 저절로 모차르트가 된게 아니다. 대신 아주 어려서부터 한 집에 사는 엄청난 음악 스승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이런 연구들 덕분에 이제 우리는요, 타고난 재능을 그냥 믿고 말게 아니라 모차르트가 가진 탁월함의 진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타고난 재능에 대한 착각이 모차르트뿐일까요? 주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탁월함에 대해서 타고난 재능이야라고 손쉬운 꼬리표를 이렇게 딱 붙여버리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사례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올림픽의 육상 기록을 예로 들어볼까요? 100년 전 올림픽 기록은요, 지금 고등학교 육상부 선수들과 비슷하답니다. 1908년 올림픽의 남자 마라톤 기록은 현재 미국 고등학생들의 최고 기록보다 20분 이상 느려요. 1908년 남자의 200m 달리기 기록은 22.6초였는데요. 지금 미국 고등학생들은 그거보다 2초는 빨리 달수 있답니다. 대한 육상연맹의 기록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들의 탑10 기록도 그것보다는 빨라요. 육상 기록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고작 100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100년 전 세계 최고의 러너들이 지금 중학생들보다 느리다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3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로저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학이라는 학문에 통달하려면 3~40년이 걸린다. 그런데요, 이 로저 베이컨이 통달했던 고난이도의 수학을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미적분으로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1878년 차이코프스키는 자기가 완성한 바이올린 악보를 들고선요, 당대 최고의 연주자였던 레오폴트 아우어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주를 거부당합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연주가 불가능한 곡을 작곡해왔다. 하지만요, 지금은 음대를 졸업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도 그 곡들을 다 연주합니다. 곡도 같고 사람도 같고 바이올린도 똑같아요. 고작 몇백 년 사이에 인간의 타고난 재능이 전반적으로 진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랍도록 탁월한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가능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연습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연구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즘 선수들이 과거보다 뛰어난 것은 다른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연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답은 연습 방법입니다.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실력이 느는 방식의 연습을 해야 해요. 이 탁월함의 비밀은 단지 연습하는 요령에 있는 거예요. 제프 콜비는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은 같은 시간을 들이고도 탁월함에 더 빨리 다가가게 하는 연습의 특징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의식적인 연습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첫째,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늘 것인지를 고민해서 연습 방법을 정확히 설계할 것. 둘째, 그렇게 설계된 움직임을 계속 반복할 것. 셋째, 자신의 움직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설계, 반복, 피드백.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을 때만 효율적인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구 실력을 기르고 싶은 사람이 리그에 들어가서 시합만 많이 뛴다고 실력이 계속 늘진 않아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찾아야 하거든요. 어떤 동작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근력이 약한지, 수비할 때 자세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는 바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설계를 한 후에 그 연습만 주야장천 반복해야 실력이 늡니다. 의식적인 연습의 개념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헬스클럽을 몇 년째 다니면서도 제자리인 웨이트 무게, 쌓여간 연차에 비해 좀처럼 늘지 않는 업무 실력, 또 몇 년째 반복되는 새해 다짐이 무색한 영어 공부.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되는 이유가 있듯이 안 되는데도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지 그 연습 방법 자체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이제 뭘 해야 될지 아셨을 거예요. 의식적인 연습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프 콜빈의 말이에요. 당신이 의식적인 연습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당신은 그만큼 차별화된 존재가 된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차르트 같은 천재들도 알고 보면 탁월한 훈련에서 나온 거다. 둘째, 스포츠, 예술, 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옛날보다 지금의 성과물이 훨씬 탁월한데 그것은 연습 방법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설계, 반복, 피드백.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실력이 느는 연습이다. 네, 제외서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 같아도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